오늘 에스더 맥잡기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더는 10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장부터 이제 6장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강해를 했고 오늘 이제 7장부터 이제 1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으로는 이제 이게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0장은 세 절인가 밖에 없어요. 세 절.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긴 그런 그 내용은 아닙니다. 9장이 이제 굉장히 그 내용이 긴데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낱낱이 이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3주 전부터 에스더기 이제 맥잡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고, 미국에 가면 아이들을 위한 바이블 스토리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바이블 스토리 그 책에 거의 단골 메뉴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단골 메뉴로 요나 이야기 당연히 나오고 이게 단골 메뉴로 특히 여자아이들 위해서 꼭 나오는 그런 그 책이 에스더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기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오늘까지 해서 제가 이제 네 번 강의를 하면서 저 자신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거를. 그냥 아이들 수준의 그런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권적인 그 섭리를 가지고 어떻게 유대인들의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가.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를 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고 이렇게 보호가 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해요? 구약성경 정경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일을 하자니까 에스라가 없었으면 그런 일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이 이 에스더 시대에 일어났던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마귀의 계략, 이 계략이 완전히 이제 수포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아하수에로 이제 왕이 나오고 갑자기 왕비 와스디가 이제 폐위가 되고 그리고 무명으로 지내던 에스더라고 하는 그 유대 여인이 왕비를 이제 즉위하게 되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 모르드개가 이걸 발견해서 에스더의 이름으로 이게 고발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연대기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했는데 아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이제 후예로 보이는 하만이 등극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멸절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렇게 자기가 승진을 했는데 유대인 모르드개가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절을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모르드개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했으니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그 악한 그런 계략을 꾸미는데 이런 일들 뒤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든지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가 있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이런 가운데 모르드개가 할 수 없어서 이제 에스더에게 SOS 이렇게 치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금식을 하고,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서 왕이 이제 호의를 베풀어서,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이제 살아남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날 밤에 왕이 웬일인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와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대기책을 좀 갖고 와서 읽어라 했는데 4년, 5년 전에 기록해 놓았던 그 모르드개의 그 고발 사건 그 연대기책을 가져다가 이제 낭독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모르드개가 왕 앞에서 이제 영광을 얻게 되고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하만을 통해서 이제 얻잖아요. 나귀를, 말을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자기가 미워하던 그 모르드개 이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존귀를 받는다고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외쳤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고는 모르드개를 잡아 죽이려고 25m짜리 교수대를 이제 설치하는 그런 내용.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다시 한번 잔치에 오라고 해서 전갈이 와서 에스더의 이제 잔치에 두 번째 나가는 이 장면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악한 자들의 비참한 운명과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에스더기를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근데 그 주권적 섭리는 개개인의 어떤 자유의지를 박탈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면서도 그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몰고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 오늘은 그 종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그 비참한 운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특별히 유대민족들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기 이제 7장, 8장, 9장, 1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에스더기 7장을 잠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비 에스더가 청원이 있다고 했는데 어저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연회에 오시면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만과 왕 이 두 사람만 이제 초대를 받아서 에스더의 그 연회 잔치 이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나갈 때까지만 해도 왕도 하만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잔치에 갔는데 아직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여튼 하만은 그날 모르드게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모르드게 칭찬하고 뭐 하여튼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이제 정신이 없었지만 여하튼 왕하고 자기만 왕비가 베푼 이와 같은 그 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됐으니까 모든 걸 잊고 이제 즐기려 했습니다. 아마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이었다는 걸 알았으면은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하만도 모르고 이제 그 잔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만에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자기 아내를 통해서 경고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가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 경우에 심지어 이와 같은 악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다. 오늘 그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1절에서 이제 4절에는 에스더가 이제 다시 한번 청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죠. 자,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의 그 청원을 들어주겠다고 어제 이야기했는데 왕비가 내일 이야기하겠다, 다음 연회에서 이제 이야기하겠다 했으니까 왕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도대체 에스더가 무엇을 청원하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또 연회에 오라 그러고 왕도 상당히 이제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2절에 가서 보니까 왕이 둘째 날 포도주 잔치에서 만나자마자 다시 에스더에게 말하죠.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대에게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침례자 요한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고 그럴 때도 헤롯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들이 커다란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그때 늘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주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도 지난 한 24시간 동안 굉장히 무슨 청원을 하려고 할까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 입장에서도 지난 한 24시간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청원을 이야기했는데 왕이 그 청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결국은 죽는 일만 남은 거잖아요. 왕비 에스더도 아직 그런 일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를 엄청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에스더도.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밤새 생각해갖고 나온 그 말이 뭐냐. 거기 가서 보시면은 3절에 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또 왕이 기쁘게 여기시거든. 그러니까 왕한테 강제로 이렇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을 하지 않고 왕 앞에 말 그대로 청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내 청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곧 나와 내 백성이 멸망과 살육을 당해 소멸되도록 팔렸나이다. 팔렸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 그 1년 왕의 그 수입의 3분의 2를 주겠다고 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조건으로 그 돈을 주기로 한 거니까 팔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더라면 그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혀를 억제하였으리이다. 우리가 죽지만 않는다고 하고 유대인들이 멸절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내가 참았을 텐데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을 멸절해서 하나님의 씨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입술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런 청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와 내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이렇게 어떤 다른 민족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내 백성? 아니 페르시아 제국의 이게 다 내 백성인데 특별히 내 백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왕도 좀 이상하게 이제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4절에 우리가 팔렸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에스더 3장 13절에 거기 칙령을 내릴 때 유대인들을 죽이고 멸하고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에스더가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에스더가 직접 왕한테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강제성을 띠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찌됐든 에스더는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지금 청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들어주면은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자, 잠언 16장 3절 4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참 사악한 자들도 악한 날을 위해 만들었다. 여기 지금 하만을 봐도 그렇고 저는 이런 것들 이 잠언이나 이런 거 읽으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그냥 대입해 보면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조만간 이제 끝장이 날 이런 사람들, 이런 악한 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자들, 이 악한 날을 위해서 사악한 자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만과 같은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제 분노하는 내용이 5절에서 이제 8절에 기록이 돼 있죠. 왕이 뭐라 그래? 감히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하려고 한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거 우리 옛날에 이렇게 역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추상 같은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죠. 분노를 이제 내고 왕이 이제 그렇게 지금 그런 분노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왕이 사실은 어리석게 행한 거잖아요. 하만이 와갖고 아첨을 하고 그러니까 어리석게 행한 건데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슬며시 돌려갖고 사실은 왕이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상기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왕의 마음속에 아이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내가 충동적으로 하만 이런 거 제안했을 때 그냥 반지를 빼주고 그렇게 하라고 재정 상황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구나. 아마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만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만이 이런 음모를 꾸밀이라고는 왕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리석게 결정은 내렸지만 하만이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왕인 자기 아내를 죽이는 일에 본인이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죽이는 일에 왕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죠? 이걸 통해서 또 왕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왕비 에스더가. 근데 유대인이 또 하나 있었죠. 아, 어떻게 어젯밤에 연대기 책을 쭉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또 누구예요?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나오잖아요. 아니, 이거 갑자기나 어젯밤 오늘에서 이제 유대인으로 탑픽이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왕의 생각에도 아니,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지금 유대인인데 내가 무언가 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왕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젯밤에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아, 근데 오늘 지금 왕비 집에 초대를 받아서 연회에 참석했는데 왕비의 목숨을, 왕비 유대인의 그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무언가가 일이 지금 꼬였구나, 이런 생각을 왕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왕이 이제 질문하죠. 그 자가 누구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6절에 에스더가 그 대적과 그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아,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하니까 하만이 그 앞에서 말 그대로 고양이 앞에 쥐처럼 이렇게 떨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왕과 왕비 앞에서 두려워하니라.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 수도 있냐. 아,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비 에스더를 죽이기 위해서, 예, 합법적으로 전체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린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청원을 하루를 이제 연장했잖아요. 하나님이 뭐 그런 것을 말씀으로 통해서 이렇게 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에 따라서 에스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당장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해야 되겠다. 자,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됐어요? 유대인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구해줬구나. 이건 이제 알게 됐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참에 왕비 에스더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예, 왕이 뭐라 그럴까, 이제 확실한 어떤 그 증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7절에 진노해서 일어나서 포도주 잔치를 떠나 왕궁의 정원으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노를 삭히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노를 이제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시점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스더에게서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스더로 살려달라 그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왕이 왕궁의 정원에 가서 이제 겨우 화를 좀 진정을 시키고, 예, 그리고 다시 잔치 여는 장소에 돌아왔는데 하만은 에스더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용서해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침대로 이게 넘어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왕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앞에서 왕비도 강제로 욕보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가서 보니까 그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었다. 이 얘기는 이제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9절에서 이제 10절에는 하만이 본인이 한 일에 대한 그런 보응을 받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모르드게를 이렇게 매달려고 만들어놨던 25m 그 교수대가 하만의 집에 있는데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이 이제 거기 달려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잠언 1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명예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만을 그 고난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그를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만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시도가 완전히 좌절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 7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8장에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날이 돼갖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 전체에서 한 7만 5천 명 정도가 죽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숫자가 한 7만 5천 명쯤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관련해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성경을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죄악을 범할 때는 유대인들도 많이 죽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상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악한 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성경에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도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 저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한 2500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형성이 돼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차례 중동전쟁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죽이는 그런 그 광경이 이제 목격이 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아,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자비하게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학대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자 지구에서 거기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로켓 포를 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이 군대까지 이제 보내갖고 많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냐. 여기도 가서 보면 이제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해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서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눈으로는 참으로 어떨 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있는데, 그 다 어떤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마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누가 누구를 죽이고 해서는 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 지금 에스더기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누가 죽냐? 결국은 이 하만의 계획을 따라서, 그래서 하만이 이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측령이 아주 유효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유대인들을 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보는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와 내 씨를 선대하는 자들은 내가 선대할 거고, 그렇죠? 너와 내 씨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또 지금 여기 에스더 시대에도,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다 풀린 게 아니에요. 하만은 죽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이 자기 반지를 빼서 날인을 하면 왕도 그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12월 13일로 아달월 13일로 날짜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얼마쯤 남았냐? 9개월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9개월. 자, 그러니까 이 동안에 무언가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대인들이나 무방위 상태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왕의 칙령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자, 이제 8장을 가서 보시면은 원래 하만의 희생자로 유대인들이 정해졌는데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이 승리자로 이렇게 모습이 변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임절, 그게 이제 아달월 13일, 14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달월은 12월이에요. 12월. 그래서 하만이 계획을 세운 건 1월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만이 이제 죽잖아요. 이렇게 죽은 건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이제 3월로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70일이 지난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칙령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후로 하만이 죽을 때까지 70일이 이제 경과가 된 겁니다. 자, 이제 9달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이 기간에 무언가를 유대인들이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왕의 칙령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자, 8장 1절에서 2절에는 모르드개가 승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의 집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왕의 퍼즐을 맞춰주는 거예요. 뭘 맞춰줘요? 나하고 모르드개는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저께, 그렇죠, 밤에 나왔던 그 유대인 모르드개하고 에스더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 사람들이 사촌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1절에. 자, 그래서 이제 왕 앞으로 모르드개가 나오게 되니까 왕이 하만에게 줬던 그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라. 이런 표시로 이렇게 하고 이제 왕에게서 받은 그 하만의 집을 에스더가 모르드개 보고 이제 통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에스더 기를 이제 하면서 시편과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에스더 이제 네, 8장 1절 2절 그걸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편 37편에 가서 보니까 34절에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지금 상속을 받잖아요. 하만의 모든 것을. 사악한 자가 끊어질 때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스스로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간 것을 내가 보았으나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37절에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이게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뭐 죄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 충분하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예. 자, 이런 사람, 이게 에스더하고 모르드개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다.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만이 그날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불임절이 돼갖고, 그래서 이 하만의 열 아들이 습격을 하러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습격하러 일어났다가 하만의 열 아들이 다 멸절돼 갖고, 그래서 어떻게 죽은 거를 다 갖다 또 이 교수에다 장대에다 다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한다.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멸망한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고난할 때 그들의 힘이시로다.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건지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아주 뭐 에스더기에 대한 완벽한 주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만은 죽었지만 자기 백성에게 떨어진 그 칙령은 아직도 유효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왕 앞에 가서 다시 청원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왕 앞에 이제 나가는데, 왕 앞에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4절에 그때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황금호를 다시 한번 내미는 그런 호의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데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또 나간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랬더니 이제 왕이 또 한번 뭐라 그래요, 청원을 해도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구절부터 가서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왕이 날인, 왕의 반지를 써갖고 그렇게 날인한 그와 같은 그 칙령은 취소하는 게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할 수가 없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편지를 쓰고, 예, 그 다음에 내 반지로 날인해서 보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돼서 편지가 모든 곳에 이제 도착하는 그런 내용이 9절에서 이제 10절에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칙령이 기록된 날짜가 3월 23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월 23일. 그러니까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셋째 달 곧 시바놀, 즉 그달 23일. 여러분, 유대인들의 1월은 우리나라의 4월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4월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5월, 6월, 7월쯤에, 6월 조금 넘어가서 그쯤에 이제 다시 이와 같은 칙령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아달월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시도는 3월 달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3월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 3장 12절 가서 보면 1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칙령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3월 23일에 유대인들이 모든 곳에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습격을 대비하고 그리고 습격해오는 사람을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런 칙령이 이제 내려지니까 70일 만에 어떤 면에서 칙령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 페르시아 왕국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해도 좋다. 지금 왕이 이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으니까 스스로 방어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날짜를 하루로 무엇을 박았어요? 그 날이 언제냐? 12월 13일, 아달월 13일이다. 12일에 그 내용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서 하루에 즉 12월 곧 아달월 13일에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하는 이와 같은 허락을 내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에스더가 또 한 번 청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청원을 이제 들어주시잖아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쭉 가서 보시면은 유대인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그런 그 청원자의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가서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유대인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싹 멸절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서 청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시면 엘리야가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청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에스더 이후에 가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도 여기 페르시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왕의 관원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 멀리 떨어진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미리 돌아가서 그래서 그 안에서 피폐하게 지내던 그 유대인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청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 기록이 돼 있고 에스라 9장에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그 죄악을 범했을 때 에스라가 청원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다니엘서 이제 9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다니엘도 역시 이제 바빌론 지방에 거기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갔는데 그래서 이 잡혀간 그런 상태에서 70년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었는데 그걸 기억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행한 그와 같은 그 불법과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신약성경으로 가서 넘어가서 보시면 두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9장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내가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내 민족이 잘만 된다고 하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애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애국하는 거거든요. 나라를 자기에게 속한 그 나라, 민족, 그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가서 보면 예루살렘의 화평,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거기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너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나오면 사람 눈에 보기에 이게 불공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편을.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이스라엘 편을 드는 민족과 그 다음에 개인이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에요. 지난 400년 동안 앵글로 색슨족이 뭐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에 다 해적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 보호하는 그런 일을 맡으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그와 같은 그 국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5절에 이제 가서 보면 모르드개가 영광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기쁨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17절 가서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전달된 모든 곳에서는 각 지방과 각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잔치를 열고 좋은 날을 보냈으며 그 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대로 뭐 칼도 준비하고 종들도 준비하고 이렇게 다 습격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너희의 안전을 지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그 땅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걸 보니까 아,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개종자로 유대인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 아시죠, 여러분? 개종자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랑 종교 지도자들 이제 뭐라 그럴까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그냥 육지를 돌아다니기 위해서 겨우 개종자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런 얘기하면서 개종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받고 그러고 하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이 당시에도 이미 있었구나.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의 두려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쳐갖고 유대인들만 보면 그냥 벌벌벌 떠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유대인이 돼야 내가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장에서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아달월 13일이 돼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또 수산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최종 결과를 여기 9장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만이 정해놓은 디데이가 온 거예요. 그게 12월 13일입니다. 자, 근데 그걸 뒤집기 위해서 누가 또 칙령을 내렸어요? 모르드개가 반지를 빼서 날인해서 또 하나 이제 칙령을 내렸잖아요. 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그 이야기가 1절에서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거 다 준비하고 갖추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누가 습격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반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갖추어 놨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뭐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방인들이 그들을 습격할 때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던 그런 무기가 있었어요. 그 무기는 뭐냐? 8장 17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그들의 두려움,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했다. 칼과 창도 물론 두려웠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방인들을 가장 두렵게 한 거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서 이제 듣고 오다 보니까 전 세계 종교 분포가 나오더라고요. 종교 분포. 아마 한 10년, 15년 전 분포니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맞는 거예요. 한 21억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뭐 천주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그게 한 21억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보다 조금 작게 이슬람이 있고, 또 뭐 불교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재밌는 게, 유대인은 1500만이야. 전 세계에 유대인이 1500만 분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새발의 피예요. 근데 이 새발의 피가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저 미국도 누가 지배해요? 대통령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은 다 누가 지배해요? 유대인들이 지배하잖아요. 전 세계 음악, 그리고 철학, 과학 뭐 할 거 없이 뭐 노벨상 타고 해서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거 수가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유대인들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그 페르시아 지방에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실제로 그 앞에 가서 떨고 그러는 게 아니지만 문맥상 그렇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중동에 아랍 사람들이 저 10억이 있어도 천만이 안 되는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이번에도 하마스니 뭐 여기에서 뭐 수백 발 로켓포 쏘고 하는데, 예, 아이언돔이 딱 있어갖고 다 막아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빨리 좀 사다가 우리 인천하고 저 수도권에 좀 빨리 배치해 놓으면은 북한에서 뭐 장사포를 쏘든 뭐라든, 예,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돈을 딴 데다 갖다 쓰니까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언돔 같은 거 딱 사다가, 그렇잖아요. 서울에 강남이고 해서 딱 깔아 놓으면은 뭐 꼼짝 못 하는 거지. 뭐 암만 쏴봐야 뭐 무슨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랑 같이 독립했어요. 1948년 같은 해. 예, 정말 하나님의 뭐랄까 강권적인 주권적인 그런 섭리하에 이 두 나라가 지금 어느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하고 지금까지 끈끈한 그런 동맹을 거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연맹이잖아요. 이게 깨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깨지지 않도록 올바른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칼도 많이 준비하고 창도 많이 준비했지만 실질적인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의 두려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또 하니까 유대인들이 벌벌 떠는 그 두려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게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두려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 성경에 가서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야곱이 세겜에 가서 거기서 이제 진치고 거기서 살려고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뭐 이렇게 이제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도망가? 베델로 도망가잖아요. 도망. 근데 몇 명 안 되잖아요, 여기.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여기 다 쫓아오면 그냥 다 멸절이 되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있어요? 주의 두려움, 주의 공포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손을 놓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야곱과 그의 무리들이 그냥 유유히 걸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공포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또 신명기 2장 25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라합이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정신이 하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렵고 좀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짜부러들거든요, 이게. 이게 야, 이거 했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일들이. 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보내주시는구나. 두려움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런 자가 지금 맥을 못 추고 그냥 그러고 지금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구나. 현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로마서 3장 18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영어로 fear, F-E-A-R, fear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fear를 두려움으로도 찾아보시고 두려워하는 걸로도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fear of the Lord 하면 주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베들레헴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안드로이드 앱에 가셔서 두려움 아니면 주를 두려워하는 걸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임하고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저희 아이들이 뭐 어떻게 제가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또 거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공립고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엄마 아버지 공립고등학교라는 게 어떤 거 아시잖아요. 미국의 공립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뭐 편지나 뭐 이렇게 보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엄마 아빠는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만 그렇게 이제 했어요. 예, 아이들 그 놓고. 근데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살든 어느 때에 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예,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모든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 3절에 가서 보니까 모르드개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임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모르드개가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10절에 가서 보면 모르드개가 승진해서 온 왕국을, 왕 다음에 온 왕국을 다스린 그런 사람이 된 걸로 봐서는 지금식으로 하면 수상이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럼 국무총리가 있으면 국무총리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어떤 사람이 달려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국무총리 밑에 각 지방의 수령들도 있고 뭐 통치자 다 있는데 어떻게 감히 모르드개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방들의 모든 치리자들과 부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직무수행자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모르드개 승진해서 수상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생겼어. 왜 그러냐? 모르드개 때문에 생긴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서 모르드개 일단 잘 보여야 본인들이 승진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우리 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좋은 정치가가 좀 나와야 됩니다. 좋은 정치가가 좀 나와야 돼요. 당의 대표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좀 많이 나오고 거의 뭐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뭐 기독교인이라는 건 거의 가짜가 많으니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국회로도 진출하고 그렇죠? 지방 이런 뭐 인천시란 이런 데도 좀 시장도 하고 아, 또 함께하면 대통령도 좀 함께하고 그러면 자연히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기독교 반대하는 모든 거 그냥 다 입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화를 누가 자초했냐? 기독교인들이 자초한 거예요. 아,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나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다수인데요. 뭐 이게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는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서 이게 기독교 입국론의 근거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는지 이걸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90% 이상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계몽시키는 그런 일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저는 사실 다음에 대선에 누가 나오든지 한국의 대한민국의 헌법만 지켜준 사람이 되면 좋다.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이왕이면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좀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건 그냥 제 소망을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법 안 만들잖아요. 하나님 대적하지 않는 법을 만들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이 좀 생기면 좋겠고, 정말 경제계에 이렇게 우뜸이 되는 이런 사람들도 좀 기독교인들 가운데 좀 생기고,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만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죽이러 오니까 유대인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일 하겠어요, 여러분? 대장이 죽었어요.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었어요. 아이쿠 안 되겠구나 이러고선 나 숨어야 되는데 이 마귀의,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들, 자식들이잖아. 물불을 가리지 않고 12월 13일이 되니까 천국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수상궁에서는 누가 들고 일어나냐. 하만의 열 아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15절에는 왕이 살고 있는 수상궁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이 돼 있고 16절에서 17절에는 페르시아 왕국 전역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일어난 일 5절에서 11절 수상궁에서 500명이 살해가 됐는데 이 유대인들이 적들이 이제 침공을 하니까 어떻게 죽일 수밖에 없어서 5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재물은 탈취하지 않았다는. 이건 재물 탈취하거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적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건 전혀 탈취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하만의 열 아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서 보면 다시 한번 청원을 하게 되죠. 이렇게 청원해서 하루를 더 수상궁에서 연장해주면 좋겠습니다. 왕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되니까 또 하루가 이제 연장이 돼갖고 13절에 300명이 추가적으로 수상궁에서 죽어요. 그래서 아, 이 불임전 사건 때 수상궁에서 죽은 사람은 이틀에 걸쳐서 800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페르시아 왕국 전역에 9장 16절에 몇 명이 죽느냐? 7만 5천 명이 죽어요. 7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 페르시아 제국의 인구가 10억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억 중에 7만 5천 명 정도가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유대인은 완전히 그때까지도 멸절에 죽이려고 하는 아말렉 족속 등등 해서 마귀의 계략을 따는 그런 사람들 한 7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이게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불임절을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상궁 밖에 있던 사람들은 13일 날 자기들이 방어하면서 사람들이 죽이고 14일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즐기는 그런 날로 이제 삼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개가 아달월 14일하고 15일을 즐기는 날로 삼으라. 22일 왜 그렇게 22절에 왜 그러냐? 수상궁에서는 14일에도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막고 그리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 수상궁에서는 즐기는 날이 15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 전역에서는 14일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수상궁에서는 15일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있어서,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틀을 지키는 거예요. 아달월 14일하고 15일을 지키는 거다. 이런 내용을 그냥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여러 차례 기록했듯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을 해라. 이거 기억을 잘 하면은 범죄할 그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지금 한 62세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이제 뭐 웬만큼 살게 되고 뭐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이게 범죄하기 쉬운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될 때마다 뭘 기억해요? 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유학까지 가서 그래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와서 결혼하고 이렇게 여태까지 살았는가. 이런 모든 거를 자꾸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불임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절이 돼서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한 그와 같은 사건이 될 뻔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일에 개입을 하셔서 갑자기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게 어떻게 모르드개 사건이 이렇게 되면서 하만인 사람이 그냥 갑자기 멸절을 하고 모르드개가 수상이 돼갖고 온 페르시아 제국을 왕다움에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런 가운데 에스라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런 좋은 일이 있고 나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좋은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했을 때 누가 나타나요?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제가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왕이 허락하는 그런 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호감이 사람들 가운데 왕궁에까지 이렇게 퍼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르드개의 위엄과 그 명성에 대한 게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장은 조금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1절에 가서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다. 아, 이 내용을 왜 적어놨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르드개 사건 다 끝나갖고 불임절로 끝나면 끝이 될 텐데 갑자기 세 절을 더 적어놓은 거예요. 나머지 2절, 3절은 뭐 이해가 됩니다. 모르드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2절, 3절이 1절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1절하고 연관이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이 땅에 있는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한 것으로 가서 보니까 2절 3절에 모르드개가 승진해서 그 땅을 모든 걸 치리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걸 보니까 모르드개가 그런 왕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모르드개가 이렇게 세금을 거뒀냐? 우리 세금 거두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왕의 재정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만 국가를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다른 나라 가서 전쟁하고 그 나라 거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시 살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그 땅에 유대인들이 많이 퍼지게 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퍼지면 장사가 잘 되고 그렇잖아요. 모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수에로 그 왕의 제국 안에 경제가 활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왕이 굳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백성들의 그 세금 걷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왕의 재정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서 백성들이 평온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맨 마지막에 유대인 모르드개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는 그 당시에 한 번만 유대인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르드개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수가 많지 않았어요. 소수였어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르드개가 수상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게 되고 그 땅에 많은 치리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에스더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안에 많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쭉 되면서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럼 유대인들이 멸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딱 맞게 일어날 그런 확률은 사람이 계산하면 확률이 0입니다. 0.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구나. 제가 지난 일요일에는 일이 있어서 함재봉 교수님 강의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올라온 그 강의를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어저께 올라온 아펜셀러, 그 다음에 언더우드 그 선교사가 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함재봉 교수님이 그냥 말을 못하더라고.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그냥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참 재밌는 간증을 해 주셨어요. 본인이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유명한 목사고 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부통령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래서 아버지가 주미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다가 아웅산 테러가 나서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가정에 이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본인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하는데 마태복음 이런 거 읽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 기적을 이게 잘 들어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는데 지금부터 120년, 130년 전에 말 그대로 조선이라고 한 이런 나라 그냥 말 그대로 온 거리가 그냥 똥투성입니다, 여러분.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그 다음에 알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엮어갖고 그냥 여기다 딱 제 순간에 갖다 놓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눈물이 쏟아진다 하는 그런 그 간증을 그 안에서 이제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여기 에스더에 나와 있는 기록하고 똑같은 그런 기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그 당시 조선이었죠. 이 나라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해놓은 그런 사람들을 딱 예비하셨다가 그 시점에 딱 이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그래서 조선의 개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갖고 오고 교육을 도입을 하고 그렇죠. 의료 제도를 갖고 오고 사람들의 뭐예요? 민심을 다 바꾸는 그런 일.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미국 가서 이런 모든 거 공부하고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난 7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야 된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이걸 뒤집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 때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났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이 나라가 흥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이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가. 이런 역사를 우리도 기록을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그래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신 결과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가 오잖아요. 대가 끊기지 않고 메시아가 오잖아요. 또 에스라가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정경이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전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됐으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을 신실하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여기 중요한 인물이 이제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 하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망치려고 하는 자들의 상징이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붕괴하고 전체주의 독재를 이 땅에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처럼. 그렇게 하고 믿음을 갖고 발을 딛고 나가야 그래야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가 자유 지킨 겁니다.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자유 지킨 거예요. 이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지고 마음껏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가 우리 가운데서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다가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았잖아요. 본인들이 바라온 함정에 다 빠졌잖아요. 지금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 하만과 그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감옥에 무고하게 갇혀있는 이런 대통령들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두려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